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곡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신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주어진 인생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현실을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본래 그런 선하신 뜻과 계획과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또 앞으로 종국에 있을 영광스러운 그 날을 배워가면서 또 알아가면서 오늘 이 땅,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그래서 얼마나 살기 힘든가 하는 것을 깨달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그냥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비일비재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감각하지 못한 채 그냥 적응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갔습니다. 어마무시한 범죄 사건들을 보게 되더라도 또는 정말 억울하고 비참한 그런 비통한 사건들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는 어쩌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잘 적응이 되어서 말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래 세상이 그런 거지 하면서 그렇게 무덤덤하게 그냥 그저 하나의 뉴스거리라고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계획과 의도를 배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배워가면서 우리가 비교 지점이 생기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는 굉장히 낯설고 또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자는 자연스럽게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사모하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충만해서 이 땅에 죄가 조금도 없는 그날에 있을 그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행복한 그 순간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울 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배웁니다. 이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순과 긴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합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울 때는 이제 이승구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말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나라는 뭔가 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는 뭔가 좀 불완전하고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오해를 바로 잡고자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역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지요. 다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하는 이 죄성이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 마지막 심판을 이제 미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모든 신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신자가 소망해야 할 우리가 가야 할 본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을 가리켜 외국인과 같다 또는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잠시 왔다 떠나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힘들고 괴롭고 또 어렵고 슬픈 그런 인생을 견디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시고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이제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오는 책으로 그 제목이 직관적으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제목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래 이제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제목은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니라입니다. 본문 이제 보통 이제 성경 책의 제목은 1장 1절에 앞절을 따서 이제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같이 보시면 그리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 물론 설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가르쳐지고 있기는 한데 여기 이제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은 마치 창세기 51장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이제 50장이 마지막인데 그것이 끊어졌다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 장사하는 분위기로 마무리를 창세기를 마칩니다. 요셉을 기점으로 야곱의 식구가 다 애굽으로 넘어왔는데 그 기점이 되었던 요셉이 죽으니 이제 그 식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약간의 그런 불안한 뉘앙스를 남겨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명백이 다 끊어지고 그 자체가 다 끝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6절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예측은 금세 바로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반전을 만나게 해줍니다. 짧은 부정적인 기록이었지만 이게 길게 가지 않고 바로 곧바로 반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7절의 기록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우리말 성경에 아까 1절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빠져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사실 7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는 말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와 염려가 있지만 이런 예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야곱을 따라 애굽에서 살았던 70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온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70명이면 뭐 민족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럴 정도로 그냥 대가족이지요. 그런 숫자인데 약 400년 동안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될 정도로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애굽 왕이 말하기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뭐 이 말은 이제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만큼 이렇게 늘어났구나 하는 것은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보시면 그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어린 아이나 여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200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400년 동안 고작 70명의 인구가 갑자기 200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었을까? 불어날 수 있었을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도무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 의학이 그렇게 발전하지도 않았을 테고 그러다 보면 일찍 죽는 어린아이들도 많았을 거고 또 전염병이 돌아서 병으로 죽는 사람도 분명 있었을 거고 뭐 아니면 뭐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그 시대에 전쟁이 한 번도 없을 수 있었겠는가 전쟁 속에서 죽는 사람이 또 아무도 없었단 말이냐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제 거짓이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는 그저 갑자기 출애굽기가 딱 나타난 책이 아니고 그 앞선 창세기의 기록이 연결되는 이어지는 그런 책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게 그렇게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믿음의 안목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과 22장에서 하늘의 뭇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면서 딱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22절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어쩌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로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인구가 늘어난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애굽의 새 왕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애굽의 새 왕은 두려운 마음을 느꼈고 그것을 이제 지혜로운 처사라고 본인 입으로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했지만 어쨌든 그걸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 위에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애굽 왕의 수고와 노력은 금방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또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12절이지요. 12절에 또 역시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이제 아까 7절 앞에서도 우울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접속사 그러나라가 빠져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12절에서도 어쩌면 이 우울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러나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갔고 애굽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지혜로운 처사라고 믿고 행한 일들로 본인들이 이제 근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노동의 강도를 더 높게 해서 14절에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뒤에 구절들도 보시면 애굽 왕은 이제 그래서 이런 노동으로는 안 되는구나 해서 싹을 말라 버려야겠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남자아이들을 죽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이 늘어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절 함께 보시면 17절 맨 앞에서도 역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그러나라는 반전으로 애굽 사람들이 제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더라도 정말 그 수를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들의 계획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애굽 왕은 그저 그런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애굽이 가졌던 그런 위상을 생각해 볼 때 애굽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애굽 왕이 하는 말 한마디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해내야만 할 정도의 무게감이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 히브리 산파가 애굽 왕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거역할 수 없을 절대적인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등장하는 그러나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들은 지금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순교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이죠.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지만 사실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히브리 산파가 애굽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21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 이 현실을 재해석하고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도록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놓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7절과 12절 그리고 또 17절에 그러나라고 표현되는 이 반전을 주는 접속사는 사실 모두 하나님의 개입과 일하심 속에서 보게 되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마치 마블 히어로나 뭐 슈퍼맨이나 영웅 그런 뭐 헤라클레스 뭐 그런 영웅들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또 역사하심이 이 속에 반드시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수요 기도의 설교 기억하십니까? 제가 사도행전 16장을 설교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바울과 실라를 방해하는 세력이 정말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오게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개입 한 번으로 그들이 풀려나게 되고 또 간수가 구원받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세상이 아무리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고자 하여도 복음을 정말 깊은 옥에 가두고자 하여도 결국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황은 반전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유럽에 정말 많은 교회의 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빌어 생각해보면 정말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듯 정말 온 유럽 땅에 교회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열악하고 힘들고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또 그것이 세상의 핍박과 억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상황은 역전되고 오히려 그런 이제 핍박과 억압 속에서 그들의 수는 부흥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실까요?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11절에서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 괴롭게 하였다 라고 했지만 역시 그러나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했다 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였지만 17절에 그러나 히브리 산파는 남자아기들을 살렸고 20절에 가서 또 번성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세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핍박이나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그곳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 번성하고 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말해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밟아도 뿌리 뽑는 그런 잡초처럼 그 민족성이 굉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지요. 계속해서 그러나라는 반전을 주는 이 접속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반전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면서 보게 되는 반전은 이제 우리가 그걸 가리켜 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매우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 번씩이나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은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기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의 기적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역전시켜 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수가 많아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그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까 보셨던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약속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켜가시면서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번성하고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결국 그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이제 그 아담이 결국 타락하였고 또 노아를 통해서 어쩌면 회복의 기회를 주셨지만 또다시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는 그 어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음을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과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또 이 약속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인간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어기고 깨트리고 잊어버리고 하면서 이 기회마저도 놓치는 것인가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함께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면서 역사 속에서 여러 언약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완전히 성취된 것이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게 되었고 그동안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것도 조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 신약 성도들로 하여금 그 약속을 붙잡고 또다시 소망 가운데 살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겠지만 저도 이 소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하나님 나라는 극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죄가 없고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고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시간을 가리켜 우리는 구속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속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뤄가시고 하나님이 끝맺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총감독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주의권 사람들이 자꾸만 이 할렐루야를 남발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할렐루야 억양이 조금 부정적으로 문득문득 들리기는 하지만 사실 할렐루야는 정말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그런 말이지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사실이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는 이 공백의 400년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 계시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공백을 두신 적이 크게 두 번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구약의 끝과 신약의 시작 사이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듯 계시의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데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 사이가 또 똑같이 약 400년 어간이고 이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처럼 보이는 때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둘이 공통되는 400년 어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침묵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성경 계시의 기록으로 볼 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답답한 그런 시절이지요. 이게 1년도 아니고 뭐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400년 사이에 끼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400년이라는 숫자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한 인생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한 인생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의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그런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비현실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도 역시 언약의 성취자 되시는 그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셨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히브리 산파처럼 애굽 왕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인물들이 나타난 것이 등장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 4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어쩌면 약속의 성취를 직접 보지는 못했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도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이 현실 속에서 참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또 암울하고 상처뿐인 현실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암울한 일들만 생길까?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런 날은 보이지도 않고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는 그런 긴 터널 속에서 왜 나는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좀 어떤 분들을 보면 말 그대로 고생만 하시다가 그렇게 가신 분들도 계시지 않으십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고 애처로울 정도로 그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인생을 마감하신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마침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듯 보였던 이유는 사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 바로 돌아오지 않고 4대씩이나 기다렸다 돌아와야 할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해당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이렇게 마치 애굽의 종살이 하듯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찰 때 주님은 모든 영광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언약 안에서 살게 하시며 정말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참 이 땅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 노릇하듯 살듯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것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음은 이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가 비록 우리 세상의 눈으로는 참 여기치이고 저희치이고 그렇게 점점 희망이 없어 보여지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주께서 정말 이 교회의 부흥이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득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소망을 저희 모든 교회에게 알게 하셔서 정말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극심히 좌절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교회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